오늘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는 남미의 콜롬비아가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2차 예선전에서 이 콜롬비아의 중앙 수비수 곤잘레스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선수는 볼을 걷어낸다는 것이 그만 잘못해서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1대2로 진 콜롬비아는 결국 예선을 탈락했고 그리고 콜롬비아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의 한 마약 조직에서는 이 선수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에 모두 다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독은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선수들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이에 이 실책한 선수는 자책 속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며칠 후에 한 술집에서 분노한 한 광팬에 의해서 이 선수는 총 12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 광팬은 12발을 한 발씩 한 발씩 쏘면서 자책골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며 골, 골, 골 이렇게 12발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 광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이 수많은 국민들이 그 경기에서 이 자책골을 넣은 선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들이 온 국민들을 들끓게 했기 때문에 비록 법정에서는 이 한 사람만 처벌을 받지만 그러나 양심의 법정, 도덕의 법정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이 콜롬비아 국민들 그 누구도 이 공범죄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이 집단적인 자살골이라고 하는 이 치욕적인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콜롬비아 국민들이 그 당시에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한 참혹한 사법적인 살인사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중심이면서 동시에 저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건에 공범으로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 이 양 두 법정에서 극악무도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참칭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참남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통치를 위협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폭동교사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신속하게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구금되었고 그리고 신문을 받았고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로마인과 유대인 양쪽 모두로부터 가장 저주스럽고 잔악한 처형제도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신속하게 사법부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반대로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하며 아주 길고 자세하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을 사람은 우리 로마 군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기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묘사에 따르면 이 로마 병사들은 참으로도 무자비하고 또 무자비했습니다. 조금도 반항하지 않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이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뼈와 그리고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으로 때릴 때에 그 채찍 끝이 사람의 살갗을 뜯어내거나 심지어 심하면 뼈가 다 드러난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소리내어 웃으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또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4일 고난주일에 바로 이 현장이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모질게 끌고 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연기입니다. 현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 병사들에게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 유대 지방의 유대 로마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총독을 지낸 이 빌라도는 매우 야망이 있는 군인 정치가였습니다. 빌라도는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그 모함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잡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싫었고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명예와 그리고 야망 사이에서 원칙과 편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눌러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자신의 야망이라면은 야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하게 타협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고자 하는 그의 타협, 그의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를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법재판의 최종적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그에게 짊어집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를 진태 유혹에 빠뜨린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들의 책임에 비한다면 빌라도의 책임보다 이들의 책임은 비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태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자랑하고 백성들에 대한 지도력을 자랑하고 선민의식을 자랑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과 사역 초기부터 내내 부딪히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소경을 인도하는 영적인 소경들아, 도저히 예수님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비난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와 이 체제에 대항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의를 했고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특권을 조금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그 위선과 그 믿음의 허위성을 다 들춰내서 고발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그 망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서 그의 제자 가론 유다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군중 시위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님에게 참남죄를 더 씌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마주보고 섰을 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보다 빌라도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들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이들도 역시 이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정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해서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이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돈은 오늘날로 치면 불과 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호언장담을 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줄행랑을 치고 예수님의 그 법정에 그림자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그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종교 순례를 왔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 역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무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과 사형에 힘을 덧붙인 사람들은 바로 이 무지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들이 했던 이 군중 시위는 빌라도로 하여금 그 재판에 압력 행사가 되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9절 이하로 보면 십자가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저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리고 내려와서 한번 그 구원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죽어가는 양 옆에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고 가는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고 무익하며 무의미하고 연약한 일이었음을 조롱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무지한가?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당시 그 스산했던 4월의 어느 봄날 그 광기에 휩싸인 예루살렘 거리에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배역이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숨은 동조자가 필요했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처럼 혼비백산 도망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자신의 생명부지를 위해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교묘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눈감시켜서 그렇게 죽인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배역은 또 누가 맡겠습니까? 그 이름 없는 익명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익명의 군중들, 그 배역은 누가 맡습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는 과거와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가 명문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량하게 죽어가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아무도 원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아무 염려 없이 만수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우리의 밥을 먹여주는 메시아,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이 천사들에 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만을 원한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총집결하여서 일으킨 인류의 반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인간의 그 어두움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갔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줘야 할 그 메시아에 대한 좌절된 우리의 분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분을 조롱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의 그 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일제히 다 함께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 그때 거기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겟세마네의 그 밤,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 그때 그 현장, 가야바의 법정, 헤롯의 법정,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좌절된 분노는 분명 그때 거기 AD 30년 4월 그 광란의 도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리는 거기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우리의 그 탐욕도 바로 거기에 있어서 바로 이 유다의 결단력에 힘을 더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우리의 시기심도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 우리도 함께 이 지도자들의 광기 어린 그 결정에 힘을 덧붙여줬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군병들과 십자가에 내어줄 때 우리의 야망도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 그가 비겁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힘을 더했습니다. 그 광기 어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며 함성을 지를 때 우리도 그 속에서 익명의 한 정신으로 떠돌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리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 로마 병사들이 그 날카로운 채찍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녀린 몸을 내리칠 때 온 인류의 욕망이 함께 합세하여 그 로마 병사의 팔을 잡고 함께 휘둘렀습니다. 저와 교우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로마 병사가 그 둔탁한 망치와 거대한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리칠 때 우리도 그 병사의 손을 붙들고 함께 힘껏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가세한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우리도 함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 유대인과 로마인들, 과거인과 현대인들 이 모두가 공모하여서 일으킨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한 몸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몸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쓰러져가는 몸은 또다시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나 십자가의 앞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 뒷면이 또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넘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진 십자가의 이면 그 뒷면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저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암묵적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 45절에 의하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둠이 덮였다는 뜻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비로소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소리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 곁에서 그분의 무죄함을 신원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깜깜한 그 어둠 뒤편에 숨어서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십자가형은 고대로부터 소름 끼치고 참혹한 사형제도의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죄인들만 이 십자가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아야 할 이 고통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깨어나고 또 죽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죽음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모세에게서 찢긴 이 신경과 근육들이 다 찢어져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리고 배와 그 머리에 피가 가득 고여서 차오르는 그 복통과 두통, 그리고 이미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친 몸에 산소 저혈증과 그리고 팔이 늘어져서 그리고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 호흡을 하려면은 발을 들어야 하는데 발을 들면은 그 찢겨진 발 때문에 온몸이 다시 한번 그 찢겨진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뿐입니까? 벌거벗겨진 그 수치, 낮에 그 열기와 밤에 그 냉기, 그리고 짐승들이 날라와서 그리고 이 죽음의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위협.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절규하면서 저주하면서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은 기어코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몸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림받는 그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빛을 한 번도 외면당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성부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의 즐거운 대화를 나누신 분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 언제 한번 얼굴을 찡그리며 언제 한번 그에게 진노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겠습니까? 그 깊은 하나됨, 그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 그 아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매우 친밀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아바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죄인으로 전락했음을 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의로운 그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주받을 대상으로 버려서, 그리고 도살할 수밖에 없는 그 성부 아버지의 고통, 이 하나님의 고통들이 바로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이 고통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울며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무지막지한 모든 인류의 그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왜 그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들이 함께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온통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의하면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게 된 이 메시아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빌라도처럼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이냐 예수님이냐 그렇게 탐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위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군중들처럼 욕망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로마 병사들처럼 잔인해질 때가, 아주 몹쓸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이 참혹했던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거기 위에 외로이 꽂혀있는 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범벅이 된 언덕 위로 더 자주, 아니 매일매일, 아니 우리가 더 악하면 악할수록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럽고 십자가 때문에 또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아래 모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야만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수혈받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로 십자가 아래 모였고,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아래 모이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의 두 눈의 즐거움을 위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 몸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심장에 새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그 피가 그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 그 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우리의 온 몸을 흐르고 흘러서 그 피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피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고 그 피가 오늘 우리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곧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중심에 들고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빠진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180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 중심,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고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과 온 인류를 향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고 알았기에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아래서의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서의 삶을 마지막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첫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도 하나님도 둘 다 취하려다가 그 불의한 동기가 들통나자 그들은 충격을 받아서 그 부부는 비명 행사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서 만족해합니다. 주일 문을 박차고 나가면 주중에는 다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여 좀 더 나은 여가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풍성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좀 더 화끈한 즐거움을 위해서 또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에 돈 몇 푼과 함께 다시 뒤바꾸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으로 지위도 사고 돈으로 행복도 사고 돈이 아니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유혹이 혹여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식, 그들의 지위, 백성들에 대한 지도력, 그리고 그들의 선민사상, 그들의 영적인 지위, 그들의 할례, 그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붙드느냐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재물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위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우리의 학력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풍성한 자산들, 그것이 자랑할 이유겠습니까? 내가 속한 종교적 전통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금 자랑할 만한, 그리고 분열까지 깨뜨리며 이 자랑을 고수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제도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생명우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함이 다양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서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이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욕망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정치적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묘하고 비겁하게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빌라도를 그 누가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야망을 합리화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꺼이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이 제자도의 삶,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이 희생과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 그 삶이 내게 요구될 때에 시간이 없다, 타이밍이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며 그것은 사양하되 그러나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말하며 동시에 나의 야망은 쟁취합니다. 제자도의 삶은 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의 야망을 또다시 합리화하는 일을 매일같이 또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느냐라고 결단해야 할 때가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이 그 결단 앞에 서야 합니다. 정직해야 할 때가 있고 진실해야 할 때가 있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품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불의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화합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있고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 직장을 옮길 때에,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공적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 결단의 순간에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내주는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단의 순간에 이르러서 이 세속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바로 그때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 나오는 생명의 원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십자가 네온사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단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생명을 덧입어 저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다 함께 십자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사 거기서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시기심을 폭로하시며 우리의 비겁한 야망을 산산조각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폭력과 무지와 악함과 욕망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세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사랑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며 마침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열어보이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주시고 이 세속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짐이 무겁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이 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